우리를 위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설교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내년에 1년 동안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메시지를 편지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써서 보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면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로 주님과 바울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면서 일종의 우회적으로 점잖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들리지만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자로 이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군림해왔던 이 독재자, 아주 사악한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를 폐위시키고 그 잔당들, 악한 영들을 소탕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즌, 이 시즌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아유 세상 끝이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잔당 청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당 청소 본격 청소 시즌, 대청소 시즌 말세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다 메시아, 메시아는 뭡니까?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 구세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이 용도 외에 덧붙이거나 빼서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읽고 적용해도 저자의 핵심적인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실컷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저스 빌리버지만은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이 성경을 실컷 읽고 공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바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꼭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열심히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우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일부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가 피 흘려 고난받아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일부 몰지각한 성령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당시에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쭉 받고 랍비들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과 신비 속에서 그들의 눈이 대부분 강팍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놈들 저 신성 모독한다, 때려 죽일 놈들이다, 어떻게 메시아 고난을 받아, 그러고는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먼저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걸 허락하느냐? 그들을 통하여 미끄럼 되라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지요. 나중에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쫙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적당하게 사는 게 자기는 하늘에서 본 거거든요. 때려 죽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말리면 안 돼요. 살게 되니까 거꾸로 자기 동족들, 소위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동족들로부터 먼저 얻어 터져요. 바울이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때려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다른 사도들부터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니까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바울이 어때요?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성령의 세술에 도취가 되어서 그래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각, 그 신념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전쟁입니다. 앞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걸 굳게 붙잡으십시오. 정말 그런지, 정말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퀴즈를 할 때, 퀴즈를 하잖아요. 붙들린 알곡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죄인 된 육신의 인간의 머리로 세계적인 석학도 알 수 없어요. 계시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비어진 자들에게, 깨어진 자들에게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마 또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기록했던 것도 있겠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이 세상, 죄와 사망입니다. 탄식하는 이 세상,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회복의 미스테리를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절 4절에서 애굽 온 세상에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 애굽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온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방 잡족들이 있습니다, 슬쩍 끼워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을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집 문설주, 문설주는 이렇게 가로대지요. 그리고 좌우 임방, 좌우의 임방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두 개가 서 있네요. 그죠?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출애굽 유월절로부터 일곱 절기 지키고 계속 지금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적 사건을 신약의 이방인으로서 둘째 아들로서 예수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 성도들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바울, 그게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바울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세례식 하잖아요. 물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 교회에서 먹고 마셨던 신령한 음식 만납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이고 그리고 생명수인 성령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출애굽의 광야 교회 생활은 신약 성도들의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요, 거울이요, 예표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도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늘 잘 챙겨서 먹고 성령의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5절 10절에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의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테레비 보여주듯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령한 영에 참된 양식과 신령한 영에 참된 음료를 사모하는 체질로 입맛이 체질이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육적인 입맛,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구가 꽉 들어차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좀 뭐 복음 전하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이 쌓여가요. 기도해도 어느 수준부터 돌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5절의 비극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전부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다수는 뭐냐? 그들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넌 세례를 받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소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범세계적으로 갈수록 더할 겁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장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마시지 않으면 죄악을 즐기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이 죄성은 죽을 때 분리돼요. 완전히 인정? 저는 인정이에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 3,000명가량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애굽의 풍요의 신 아피스 황소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숭배하면 애굽에서 받거든요. 세상에서 받거든요. 돈이 하나님이고 세력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막 이러니까 그 황소신이 그거예요.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합니다. 선동하다가 몇 명, 전부 다는 아닙니다. 3천 명이 레위인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로 모세는 죄범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광야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사로 너미 안 본다고, 하나님 안 본다고 죄짓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더라도요, 예수 십자가 그 죄 사함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샤워하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맞춰서 씻으시고 말씀의 칼로 각이 떠여져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광야의 믿음 생활에서 음행하다가, 오늘날 여러분 음란 거라는 사회 아닙니까? 텔레비나 유튜브 어디 뭐 돌릴 데가 없어요. 음행, 행동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음란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음행을 합니까? 속에 그게 들어앉아 오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영혼 육으로 다 역사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토기장이 보고 똑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얼마나 교만 방자합니까 인간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내가 예수 믿고 되는 게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멸망당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돈벌이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심심해가지고 우울해서 친구 만나러도 올 수 있어요. 취미활동하러도 올 수 있어요. 우리 문화 강좌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진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 회개하고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물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으면 순종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요, 죽은 물고기는 헤엄치지 못해요. 죽은 믿음은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광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고쳐져요. 11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겸손하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내 광야에서, 바로 그 시내 광야입니다. 7세기경에 약 40년가량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하였던 요한 글리마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00년뿐입니다. 이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닥다리에 비유해가지고 거룩한 등적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올라간다고, 신앙생활은 올라간다고요. 단계가 있다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본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저 있죠? 저 이렇게 계단처럼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더 나은 본향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는 저 과정에 계단마다 통과하는데 좀 뭐가 하나 달라붙죠. 30단계의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40년 동안 경건 생활 훈련하면서 체험한 것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특히 동방교회 전통은 1년에 수십 번씩 읽어요. 수십 번씩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책의 몇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이 사다리를 다 오를 수는 없다. 한 방에 좀 쉽게 해주이소.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른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왕년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예 믿음, 이거 세상 사람들 하나 도움 안 되면 다 베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련하게 바보같이 지금 붙들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보면 세상에 제일 미련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나가는 사람을 보면 혀를 끌끌치 하면서 안 됐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천국 가고 싶고요, 다 영생 누리고 싶고요, 다 영원한 기업을 얻고 싶어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연단받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걸음을 안 주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빚어지지만 가만히 보세요. 육체는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해요. 성적인 남들 인정받고 영광스럽고 내가 더 잘났어, 속는 거예요. 쾌락으로 빚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성으로 빚어진다. 주님을 닮은 영성이에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을 여러분 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닮았나요? 니는? 나는 별로 안 닮은 거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골방에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주님이 마음의 각을 다 띄워내면 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화장품 광고 보니까 유명한 권사님 여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잡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영혼에 잡티 하나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주례를 썼는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옷에 덕지덕지 때국물이 낀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다리의 어떤 단계에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집 잘 믿는다고, 너 믿음의 사다리 어떤 한 단계에 어떤 경지에 어떤 걸 깨달았다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올라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낙심하고 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힘들게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귀신같이 틈탑니다. 귀신이니까.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집안, 한 도시,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틈을 타요. 귀신같이 알아요. 겸손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영혼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원수가 부추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대법정의 재판정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면박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향기 나는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어린 양과 혼인한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로 살아가 이 땅에서도 뱀과 전갈의 두려움과 근심을 짓밟고 거룩한 생명수 강의 문명을 이 땅을 통하여 이 도성을 통하여 일으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신령한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심히 목마르게 하시고 심히 배고프게 하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